야고보서가 어느덧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성경들이 모두 나름대로 특색이 있지만 이 야고보서 역시 특별한 교훈의 실천을 당부하는 데서 때로는 타이르듯 또 때로는 강력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실천을 당부하는 교훈들이 뚜렷한 내용들로 이 마지막 장에서도 여러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믿는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세상의 부에만 치중하는 부자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주고 있고 다음 시간에는 박해 아래서 신음하는 신실한 신앙의 사람들에게 재림의 때까지 신앙의 인내를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12절에서는 맹세에 대한 금기를 산상보훈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도의 말씀과 같이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의 교훈처럼 금하는 내용이고 13절 이하에서는 지체 중에 병든 자들과 고난의 사람들을 위한 기도의 권면입니다. 마지막 두 구절, 19절, 20절은 진리에서 이탈한 사람들의 회복을 위해서 애쓸 것을 당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처럼 지금 들으라, 당장에 들어야 한다 하는 긴박성으로 시작하는 부요한 자들에 대한 교훈은 이미 앞에서도 언급된 부분들입니다. 먼저 1장 10절에서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에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고 가졌으면서도 겸손한 자들에 대한 격려의 언급이었다면 다시 집회에 참여한 지체 중에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온 부유한 자에 대한 대우를 당사자가 아닌 교회 측에서의 차별 대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주 하는 말이지만 부자 자체가 곧 죄는 아닙니다. 또 이 시대에 부자의 기준도 쉽지 않습니다. 최고로 부유했던 솔로몬이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전도서 5장 19절입니다. 사실 그 솔로몬조차도 그 가진 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것을 보면 재물의 유혹은 지혜로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는 안타까운 교훈을 갖습니다. 물론 솔로몬은 그것뿐만이 원인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그 부유를 바르게 사용하고 영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은 복이요 감사가 될 것이지만 문제는 그 부유에 사로잡혀 영적으로 등한해지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보다 모으는 데만 온갖 정력을 다 쏟는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한 사람에게서 보는 사실입니다. 이 부자가 예수들을 찾아오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물었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들을 지킬 것을 당부하십니다. 그럼에도 이 부자는 자신 있게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20절에 말씀을 드리지만 그 부자를 보시고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안타까움은 연이어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21절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이 말씀을 들은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22절이에요. 결국 이 사람에게 우리 주님을 따르는 데 장애가 되었던 것은 재물이 많은 고로였고 예수도의 가르침이 기쁨이 되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병행되는 말씀 19장 16절에서 22절에는 청년이라 했고 누가복음에서는 18장 18절에서 23절에 어떤 관리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도께서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다는 긴 가르침을 덧붙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에서 가르쳐지는 두 가지의 신앙적 중요성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는 말씀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하는 말씀이 그 뒤에 붙여지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성경학자들은 나중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나오시다가 가룟 유다의 입맞춤으로 예수께서 군인들에게 잡히시고 제자들이 모두 도망갈 때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헛니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헛니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하는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52절의 주인공이 이 부자였을 것이라는 이해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시는 말씀을 들은 후에 고민하다가 마침내 주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모두 주어버리고 다만 겉옷만을 걸치고 주님을 따르다가 주님께서 잡히시는 것을 보고 함께 잡힐까 봐 살기 위해서 그 겉옷까지 벗어버리고 도망했다는 그런 이해죠. 사람이 가지는 무엇이든 하늘을 우선한다면 귀한 것으로 사용될 수 있고 그것이 만들어진 땅에서의 원리, 육신의 가치로만 지키려 한다면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이치를 이 부유에 대한 경고에서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오늘도 특별히 결론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입니다. 장차 임할 고난을 생각하라. 앞에 1장 10절에서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한 것은 많이 가졌음에도 자신을 낮추고 겸손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세에 대한 칭찬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그대로 부유한 사람들의 그 부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실제적으로 돈을 많이 가진 자들은 미래에 대한 염려를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현재에 편리하고 그 편리함이 미래에도 계속될 뿐 아니라 그 많은 돈이 자신을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에서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돈의 편리로 살던 사람들에게 더 견디기 어렵습니다. 지난달에 세계 여러 언론에 게재된 러시아의 가상자산가 암호화폐로 부자가 된 사람이죠. 백만장자 부부가 이 사람이 재산이 나타난 데는 우리 돈으로 따지면 733억을 가진 부부가 실종된 뒤에 한 달 만에 사망된 채 발견돼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SNS에 초호화 여행을 하면서 그 사진들을 게재하고 각국의 투자자를 모으면서 다녔는데 실종된 후에 아랍에미레이트 사막지역에서 토막난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참으로 이 사람들이야말로 오늘의 경고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면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지금 안일하게 살고 있는 그들에게 곧 어려움이 닥쳐올 것이라는 예언적인 경고로 이 예언이 AD 70년에 있게 된 예루살렘 멸망 때 유대인들에게 실제적인 상황이 되기도 했던 말씀입니다. 부유한 자들에게 현재까지는 부유로 인해서 온갖 편리와 자유를 누렸지만 그러한 무사한 일은 미래에도 계속되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 평안은 그치고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두려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나 근동의 아녀자들의 우는 모습은 예전 우리 대한민국의 곡성처럼 독특했습니다. 우리의 예전의 어머니들도 울면서도 온갖 것을 다 말하면서 우는 그런 습관이 있었었죠. 여기에 비슷한 내용을 구약성경에서 찾으면 모압의 임할 심판을 예언하는 이사야서의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풍겼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며 심히 울며 이사야서 15장 3절에 기록한 것인데 울고 통곡하라 하는 표현은 귀에 들리도록 우는 것을 나타내는데 특히 뒤에 통곡하라는 표현은 그들의 독특한 울음소리를 그대로 표현한 의성어입니다. 통곡, 올로리죠. 그쪽 사람들은 랄랄랄랄 뭐 이렇게 울잖아요. 턱을 잡고서는. 이걸 소리를 그대로 갖다가 사용한 표현인 거죠. 사실 평안이 모두 평안이 아닙니다. 그 평안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하늘로부터, 즉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은 평안으로 계속 되겠지만 세상에 어떤 것을 의지하는 평안은 오히려 더 어려운 안타까움을 불러오는 평안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을 반드시 소유하고 지킬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2절에서 4절입니다. 땅에서 제사는 합당한 쓰임을 찾아서 써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왜 앞에서 울고 통곡하라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또 이 내용 중에서는 그 책망을 듣고 있는 대상이 그 부를 정상적으로 취한 것이 아님도 지적하고 있죠. 2절, 3절은 쌓여있는 재물의 무가치함을 말하고 4절에서는 그 재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모아진 것임을 지적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으며 2절인데 재물이 썩을 수 있는가 하는 표현은 결국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부터 다음 절에 나타난 세 가지의 부정적인 표현이 연이어서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썩었고 젖먹었으며 녹이 쓸었으니 라는 표현이 그것입니다. 먼저 썩었고 했는데 어떤 재산은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으나 나중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유의 과시는 사실 옷이나 장식품들로 나타내게 되는데 과거에 나일론 섬유나 화학 섬유가 나오기 전에 천연 섬유들은 아무리 고가라도 점이 먹어서 망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즘이야 탈취제와 살충제로 사용되는 나프다렌 같은 화학제품들이 나온 이후로는 그런 일이 적어도 없지만 실제로 1세기 때에는 많이 쌓아두고 관리가 되지 않은 값비싼 천연 섬유의 옷들은 점이 쓸어서 구멍이 뚫리는 일이 흔했다고 하는 거지요.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다. 3절인데 금과 은은 실제로는 녹슬지 않은 광물로 그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은 사용되지 않고 잠자고 있는 재물들, 즉 쌓기에는 열심히 했는데 사실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재물들을 두고 하는 책망입니다. 역사의 최고의 부호였던 솔로몬은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전도서 6장 2절에 다소 안타까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3절 상반절에 이렇게 녹슬 수 없는 은금이 녹이 쓸었다고 하는 것은 저들의 영혼이 녹슬었다는 증거로 보이고 영혼의 녹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볼 때도 역시 물질에 노예된 사람의 죄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사회적으로 재물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았다면 그것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일은 부호들의 윤리처럼 되어 있지만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상보훈에서 경계하셨던 표현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19절의 말씀인데 주께서 말씀하신 점과 동록이란 점은 좋은 옷을 솔아서 구멍 내는 것이고 여기 개역성경에 쓰인 동록은 그대로 구리 표면에 생기는 푸른색의 독성이 있는 녹을 얘기합니다.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3절 중간인데 너희 옷은 젖 먹었으며 고급 옷에 소아서 구멍을 내고 금과 은은 녹이 쓴 것들이 재산이나 돈이나 옷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는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는 두려운 형벌로 이어집니다. 열왕기 21장에 아합과 이세벨이 공모해서 의로운 나봇을 죽이고 그 밭을 빼앗은 것에 대해서 나중에 아합 가문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후라는 왕이 아합과 이세벨이 다 죽은 후에 그때 당시에 엘리야의 예언 열왕기상 21장 19절을 떠올리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열왕기 하 9장 36절 하반절의 내용과 비슷한 표현입니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3절 하반절인데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면 다가올 마지막을 준비하는 데는 당연히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함에도 오히려 하나님을 돌려두고 재물을 쌓는 데만 온 정력을 다 소모하였지만 결국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배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쁨과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진노를 쌓은 것과 같은 안타까움을 맞게 됩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권고를 다시 생각해야만 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0절의 말씀이죠. 4절에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그렇게 금과 은이 녹슬도록 재물을 쌓은 부정적인 축제를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율법에서 금한 위법사항들임을 볼 때 책망받는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율법에 이러한 가난한 자나 약자에 대한 보호의 항목들이 많이 기록되고 있지만은 이 말씀에 가장 가까운 내용을 추적해보면 신명기 24장 15절입니다.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될 것임이라. 레위기 19장 13절에도 같은 내용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처럼 들립니다. 부정축제로 재물을 쌓은 그 비리들이 하나님께 직접 호소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두려운 표현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말라기서 3장 5절이나 아모스 선지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아모스서 4장 1절을 보면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 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사마리아의 암소들이 무슨 이 말을 쓰겠습니까? 바산의 암소들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윤택하게 자라는 소들입니다. 이게 윤택한 것을 표현하는 거죠. 힘 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해서 결국 술을 즐기는 이런 백성들에 대한 책망을 아모스를 통해서 하고 있는 상징적으로 저들의 타락상을 지적하는 표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안타까움으로 주어지는 경계는 없었으면 더 좋을 일들인데 이런 경계가 말이죠. 역사 속에 그대로 실현되고 많은 것을 보고 듣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비극의 주인공들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오늘도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좋은 것들은 반드시 당사자뿐만 아니라 받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하시려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다면 적어도 이런 책망의 대상으로 남지 않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5절, 6절입니다. 반드시 마지막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살아라. 이런 단어입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뭐냐니까 마지막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지요. 야고보는 이미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증거한 바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경계되고 있는 것은 땅에서 살육의 날에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알지 못해서 의를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의인을 정죄하며 죽이는 안타까움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3절 하반절에 하였던 것처럼 다가오는 심판을 의식하며 살고 행한다면 이런 영적으로 어리석은 삶은 살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계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마치 우리 주님께서 비유하신 어리석은 비유에 나타난 부자들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누가복음 12장 16절 하반절에서 19절에 하나님께 대해서 구여치 못한 가련한 인생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누가복음 16장 19절에 하면서도 자신의 쓰레기를 뒤져먹고 사는 나사로를 돌아보지 않은 독손에 대한 비유를 연이어 주님은 주셨습니다.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는 삶은 당연히 주변의 이웃이 보이지 않고 다음 세대의 마음이 없습니다. 또 살육의 날은 땅에서라는 낱말과 함께 이 역사의 마지막을 이루는 표현입니다. 당연히 지혜자는 이 세상 땅에서의 삶보다도 영원 속에서의 누릴 영광을 마음에 소망하겠지만 영원을 마음에 두지 않은 짐승이나 다름이 없는 삶의 사람에게는 거룩이니 영생이니 생명은 거추장스러운 단어들 뿐입니다. 믿음으로 원한 것들 말이죠.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는도다. 이게 좀 표현이 우리에게 쉽지 않습니다. 5절 하반절에 도살당할 날을 눈앞에 두고도 마음은 욕심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공동번역에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에 라고 가르치신 주님의 말씀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6절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시기하고 죽이고 저주하지만 오히려 참된 하늘의 사람들은 같이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믿으면서 거기에 대적하지 않는 것들은 성경의 역사 속에서 종종 봐오는 사실들입니다. 최초의 순교자인 의인 아벨도 자신을 쳐 죽이는 형을 대적한 흔적이 없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너의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고소하느니라. 창세기 4장 10절에 그렇게 항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6절 상반절인데, 언제나 사악한 역사 속에서 육신적으로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힘없는 의인들이었습니다. 앞에서 거론한 바 있지만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6절에 나봇이라는 율법을 지키며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은 그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포도밭을 지키려는 순수한 의지 때문에 나봇의 밭을 빼앗아 단지 채소밭으로 남새밭으로 삼기 위해서 마음이 뒤틀린 아합과 이세벨에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짓 증인들을 세워 죽임을 당하고 취하는 것이 여기에 언급하는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6절 하반절인데 여기에 그는 한 것으로 이 말은 얼핏 듣기에는 꼭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거론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이사야가 예언을 했고 베드로가 이에 대해서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베드로전서 2장 23절이죠. 그럼에도 단수로 쓰여진 그는 바로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의 총칭이라고 볼 때 전체적인 문맥에도 어울립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하늘의 사람들은 육신에 닥치는 불이익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소망하며 무력으로 자신을 위협하고 죽이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무저항의 자세로 묵묵히 감당했던 것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모범이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의 자세였던 것이고 오늘 우리 또한 같은 자세로 주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비록 믿음 때문에 불이익을 끼치고 또 우리를 죽이는 데까지 끌어갈지라도 우리는 그런 같은 포악한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주님의 백성들의 한계입니다. 오로지 주님께 그런 것을 맡기고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의 불이익을 감당하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찾는 하늘의 신령한 백성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